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이나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주무매니아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제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광주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준비를 하고 또 노트를 하고 하는 동안에 제 마음이 말씀에 대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와서 말씀을 펴고 성경을 펴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복돼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오늘 저녁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 사람들, 대화 내용을 쭉 찾아보면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 따른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75년에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와서 99세가 되었으니까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내 아내 말이 잘 안 들어 죄송합니다. 네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입니까? 내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춤이라도 춰야겠네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마음하고 아브라함 마음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야,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 아니야, 아들을 낳아. 그런데 못 낳아요. 안 돼요. 우리가 성경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모세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막상 하나님의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깜짝 놀랍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참 오랫동안 아담의 자손으로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 같으면 왜 하늘 말씀 내가 왜 안 들어? 믿지, 듣고 받아들이지 왜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이런 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대화하면 나랑 그럴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내 생각 같지 않고 그냥 그들은 믿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뭐 이유가 있어. 그 난 받을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저에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 그 차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 율법도 지키고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어느 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19살 때 제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내 죄가 줄어들고 깨끗해져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점점 죄가 많아지고 더 죄가 많아질 뿐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근데 내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자백인 내 죄가 씻어졌는지 안 씻어졌는지 그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를 삼아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내가 신앙의 기준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 속에서 신앙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착실하게 잘 살아서,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이야기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풍인자를 침상채로 메고, 그래 침상이라 그러면 요즘 우리 뭐 큰 침대처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누울 수 있는 상, 그 침상채로 그걸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메고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그 빈몸이라도 못 가는데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침상을 들고 들어갑니까? 아마 밖에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단데 집으로 가자. 야, 집으로 가다니 말이 돼. 예수님 만나면, 안 만나면 이 병 어떻게 고쳐?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럼 예수님 오실 때가 저녁 때까지 기다리고, 밤새도록 때 예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저녁 때 되면, 사람들 다 가겠지 뭐. 그러면, 그때 우리 데리고 나가면 되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다지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리고 중풍병을 달아내기로 했어요. 그들이 왜 지붕을 뜯었냐면은 만일에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지 못 고칠지 정확히 않다면 뭐 하려고 지붕을 뜯겠습니까? 그렇겠죠. 분명히 예수님에 데려가기만 하면 중풍병은 나 고쳐. 그럼 우리 친구는 살아. 됐을까? 지붕 정도 다 고쳐주면 되지 뭐. 그 큰 문제야. 돈 좀 들지 뭐. 병만 하면 돼. 그들 마음에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 확실히 고치겠다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붕을 뜯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와를 벗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와를 드러내고 하나 더 드러내고 예수님이 방에 앉아가지고 말씀하는데 갑자기 지붕이 환해지더니 하늘이 뿡하고 뚫리더니 뭐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뭐는 상이 내려 그 위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누워가지고 예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죠. 야, 이 사람이 내게로 데려오면 내가 병을 고칠 걸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지붕을 뜯었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은 1600년 동안에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쓰여지는데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이 성경은 약 40여 명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서로 만나지 못하고 먼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500년 전경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마가, 마태는 마가가, 마태가 마가를 복음은 마가가, 누가 복음은 누가가, 요한 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행전,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1600년 동안에 거쳐서 써졌는데, 쓴 사람은 40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계시를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었습니다. 쓰긴 누가 썼든지 간에 이해가시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 있는 약속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셨던 사람이나 구약 시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해당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사건을 통해 역사적인 걸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오늘 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구약의 속죄제사에 관한 이야기 읽을 때 그게 2000년 전, 아 죄송합니다. 3000년 전, 3500년 전 그 시대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그때 구약성에 쓰여질 때 저는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인데 수천 년이 지난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뭐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 전부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정말 아멘 되십니까? 예,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죄가 있는가 자기 양심을 뭐 자기 양심이 죄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여자 돌로 죽인다 막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돌을 놓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보고 뭐라 하냐면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 둘이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어요. 여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주여, 없나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여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시죠? 아시죠? 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여자의 죄가 사해진 겁니까? 안 사해진 겁니까? 사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예수님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 여자 죄를 위하여 십자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까. 죄를 이미 다 벌 받았으니까. 받을 것이니까. 그럼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바꿔가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가늠한 여자 말고 다른 어떤 여자가 가늠했다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은 그 다른 어떤 여자를 가늠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 죄가 다 사해졌다 이 말이죠. 죄가 없어졌다, 씻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다른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똑같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 만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실수에 가늠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묶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 가늠을 했다고 해봅시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화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간음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서 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실 건 확실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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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간음은 안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아멘. 그럼 그 사람은 또 딴 사람. 거짓말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딱 하나 있어요. 제 동생은 원래 나이가 68인데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제 동생이 정말 오래 못 살 줄 알았는데 한갑을 못 넘길 줄 알았는데 건강해요. 요즘 제 동생이 대구 가면은 동네가 있는데 무동, 배추동, 상치동, 파동 이런 동네가 있는데 그게 파동에 우리가 살 때였어요.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때. 근데 그 결혼하는데, 그 저한테 제수시대죠. 그 신부 이름이 김소자예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 동생 아내가 제수시대는 분은 확실하게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성경의 이름 부르면서 소자야, 네 죄사함. 저는 어느 날 어릴 때 내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늘나라 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한대요. 어느 날 목사님 성경을 펴고 이건 생명의 말씀책이라, 아, 성경이 내 이름에 와야 하는가 보다. 소자는 그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참 내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나라 기초석이 12가지인데 그 기초석 가운데 하나는 옥수요 하고 나오네. 야, 내 이름이 들어있다. 너무 좋았어요. 나 이제 하늘나라 간다. 내 이름이 여기 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게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여러분 모두에게 66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자에만 그런 게 다른 가늠한 여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렇죠? 가늠한 남자에게 얘기하실,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가늠한 도둑질한 사람에 그렇게 얘기할 거고, 거짓말할 거 그렇게 말씀, 확실하게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저에게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그렇죠? 5절에,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저 제수씨만 말고 여기 뭐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랬는데, 이 소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대명사죠. 사람아 이런 뜻인데 그게 다 이제 자기 이름은 넣으면 돼요. 희진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민영아 뭐 민영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옥수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믿으면 돼요. 성경 말씀이니까요. 성경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요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가늠한 여자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막 죄를 사함받아 제가 시든지도 않고 막 어려웠는데, 가늠한 여자는 가늠하다 잡혀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여자는 죄사함 받은 거잖아, 그죠? 아니 나도 그래 죄사함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서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건 꼭 가늠한 여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가늠한 여자, 그 여자 말 다른 여자라도 가늠한 여자에게 적용되는 거고, 가늠하는 도둑질한 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돼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얼마 전에 키리바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면 서울시청의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태평양에 하와이 중심으로 섬들이 있고 그 외엔 이제 그 필리핀 밑에 뉴질랜드 그쪽에 작은 섬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섬 그 무리들을 나누어서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세수로 나눴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뉴질랜드에 갔는데 목사님 외어버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뚱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키도 크고 내가 하와이 갔는데 하와이가 폴리네시아에 속해요. 하와이 섬이. 가서 보니까 뭐냐면 폴리네시아의 미녀는 어떤 사람 미녀냐면은 뚱뚱하고 키가 크고 그래서 제가 그 폴리네시아 미녀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애 같고 애기 같고 그게 이제 그 나라의 미녀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이 여기에 뉴질랜드에 계셔서 그렇지. 아, 폴리네시아에 가면 굉장히 미인으로 칭함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폴리네시아 뚱뚱한 사람이 미녀니까. 그 목사님 정색을 하면서 박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섬이 바로 폴리네시아에 속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미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와이에 그쪽에 있는 건 폴리네시아인 줄 알고 하와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질랜드 그 섬까지 폴리네시아예요. 거기에 이제 피지, 솔로몬 군도, 그 다음에 키리바시 뭐 섬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섬들에 다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이제 미개한데 그쪽 지역에 섬이니까 사람들 잘 못 다니까요. 키리바시라고 하는 그 섬의 장관님이 지난 여름에 저희들 수양에 오셔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키리바시 이제 대통령이 서울에 초청을 받아 가는데 장관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IYF에 대해서 한국의 IYF 만나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청 홀에서 키리바시 대통령이 연설하시는데 염원 목사님 가셨어요. 연설을 끝나고 난 뒤에 그 키리바시 대통령이 뭐라면 우리가 있는 키리바시는 2050년 되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키리바시 섬에 제일 높은 데가 2m예요. 해발 2m.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이제 그 뭡니까 빙산이 녹으면서 바닷물이 높아져가 이제 2050년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피지로 이민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키리바시 섬이. 그래서 이제 우리 섬은 무식해서 정말, 근데 누가 좀 갈 수 없어. 여보, 오래 가서 IYF 얘기는 막 굉장히 기뻐하고. 그래서 이번 여보 목사님 키리바시에 갔어요. 대통령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부지 의논하러 갔어요. 솔로몬 군도에 있는 젊은 여자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태평양 그 연안에 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작은 섬들은 학교도 없고 뭐 불편한 게 많으니까 섬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뉴질랜드나 호주나 글로 오는 거예요. 뉴질랜드 공부를 믿으니 구원을 받고 돌아가서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 피지에 캠프를 했는데 피지 장관이 지난 그 봄인가 했는데 피지 장관님이 청소년 장관님이 자기가 정부 전해가지고 섬에 있는 젊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700명이 우리가 캠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피지 그 키리바시 이런 섬들이 있는데 솔로몬 군대 작은 섬에 있는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수양에 간다 큰 섬에 간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대. 그 이야기 알지요? 비행기 타가지고 화장실 간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딱 화장실을 가서 문을 딱 여니까 어떤 여자가 화장실에 있는 걸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죄송한데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내가 지금쯤 나왔기에 또 문을 여니까 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하다고 세 번이나 가도 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매가 비행기 승무원을 불려서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아까부터 저기에 여자가 있어 나오질 않아서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문에 딱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 자매가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친 거예요. 이 자매는 아직도 한 번도 거울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얼굴은 자기인 줄 알 텐데 거울은 뭐 자기 얼굴을 모르니까 거기 어떤 낯선 여자, 젊은 여자가 있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 속에 복음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키리바시에 있는 사람도, 레소토에 있는 사람도,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 제도에 있는 사람도, 피지에 있는 사람도 이 성경은 다 자기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로몬 뭐 전문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 낳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솔로몬의 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야 예수님 말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마가복음 6장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정확히 얘기하셨죠? 맞습니까? 제 손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죠? 그러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중풍병자에게만 해당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중풍병자를 세워서 우리 대신에 중풍병자에게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예수님 맞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셨네요. 그럼 내 죄사함 받은 거 맞네요.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성경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66권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만 되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만 되고 신약시대에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신약, 구약 두 개 약인데 예, 약이 아니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죄, 오늘 제가 혹시 여러분 죄가 사함을 못 받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것을 사람들 잘 모르니까 산에 가서 막 기도하다 불 받으면 불 이러면 죄사함 받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 받은 거지 죄사함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건 불이고 물 받은 물 받은 거고 옷 받은 옷 받은 거고 내가 그런 어떤 표적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을 참아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1974년도에 태어났는데 제 아들이 태어난 그 해 저는 참 재밌는 게 저는 1944년에 태어났고요. 제 아들은 74년에 태어났고요. 제 손자는 2004년에 태어났어요. 딱 30년 주기로. 그 전부 다 7월생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캠프 할 때마다 우리 3대가 생일을, 잔치를 같은 날로 해요. 날짜는 다 다르지만은. 제 아들이 태어날 때, 74년 태어나서 막 이제 젖 먹고 있을 때인데 7월 달에 태어나 그게 10월 달에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리 가는 데가 있어요. 동네 이름 재밌죠? 그 동네에 우리 형제가 잠실에서 이제 그 잠실을 있는데 그 누에 그 뭡니까? 뭐죠? 그, 잠실 거제 누에를 키우고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잠실에서 집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양이 한번 좋다고 하자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막 그 전기도 안 오는데 대구 동성로 가가지고 고물상에서 발전기를 하나 샀어요. 발전기 달아가지고 경운기 다 달아서 경운기 털털털 돌아가면서 발전기 막 전기가 너무 불이 잘 오는 거예요. 저희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 좋다고 이제 막 전기를 달았어요. 근데 불을 하나 켤 때는 괜찮아요. 불을 다 켜니까 경운기가 막 힘이 들어요. 길길길길 하면서 막 열을 받아가 막 그러고 하여튼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집회 때 아주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혜규 목사님이시라고 이 목사님은 그 당시 그 해 연세가 79이셨어요. 그 집회에 오신 거예요. 거기 잠실에 있는 형제가 자기 옛날에 모시는 목사님이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날 집회에 참사 첫날 저녁에 저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제가 목사님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구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거듭나셨으면 물어보니까 내 딸이 원래 환갑인데 경산의 큰 교회 권사라고 예. 어느 날 따님이 와서 묻기를 아버지 거듭났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 묻노? 나 거듭났습니다. 어째 났노? 어느 날 밤에 자는데 갑자기 막 지난 제가 활동 사진처럼 막 떠나면 너무 괴로워해 막 울고 불고 눈물 콧물 그래서 거듭났다고. 이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니까 딸이지만 시기가 나더라고 자기 그런 경험을 못해서. 근데 그러고 한 몇 달 좀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갑자기 정신이 초롱초롱해지더니 지난 과거에 제가 활동 사진 보듯이 막 선명히 지나가는데 그 죄를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울고 울고 막 그래서 거듭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거듭나고 싶은 사람들은 거듭이 못 나면 비슷한 것도 거듭으로 치는 거예요. 거듭은 절대로 그래 나는 게 아닌데 거듭나는 걸 모르니까 그게 거듭난 거다 믿는 거죠. 자,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 아침에 말씀을 전했어요. 난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특별히 그 목사님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시험이 드셨어요. 정심을 먹고 나무원에 좀 앉아 쉬고 있는데 누가 박목사님 하고 불러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거기에 정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집에 끝까지 있으려고 그러셨잖아요. 집에 할 일도 없었는데 왜 가시면 거기다 가십시오. 그때 나 가는마.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권했어요. 목사님 계시다 가세요. 이 목사님 참다 막 화가 팍 나셨어요. 백목사! 이 어르신이 팍 그렇게 노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며칠 전이었는데 제가 아버지가 세상 떠나 임박한데 복음을 안 받아서 하루는 복음을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오냐? 내가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을게. 아버지 언제까지 미루겠어요? 지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도 죄가 있으시잖아요. 아버지 거기서 막 너무 놀라우셨어요. 아버지 저 진짜 사랑하셔서 생전 안 가시던 분이 그 화를 내시면서 너 은숙이 애비 너 이놈 애비에게 만벌이 그게 뭐냐 하시더라.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송합니다. 화를 내시고 사단이 우리가 복음을 받으려고 막 그런 일들은 못 받으러 막 그 일을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 목사님도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마음이 클클해서 이 집회에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여기가 태권 도장이요 권투 도장이요 사람을 일치고 저리치고 돌이깨로 치듯이 사람을 치고 막 이 어른이 흥분을 하셨어요. 흥분. 내가 잠잠히 있다가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79이신데 이 어른이 언제 다시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나. 거기 있는 잠실 밑으로 내려가는 밑에 절벽이 있고 조그만 리학가나 갈 만한 이제 오솔길이 있는데 그러니 내려가시는데 꼭 멸망으로 떨어질 것 같다. 제가 뭐 저 늘 나이 많으신 목사님 친절하게 보낼 수 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구원을 받아야 싶어서 사람이 귀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아홉 대신 그 할아버지가 30대 초반에 나 못 이기죠. 막 목사님 제사 못 받으셨잖아요. 죽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지옥에 가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 만나면 무슨 일이 나지 아십니까? 이 가짜 목사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고 막 무릎 뜯고 하면 막 어떻게 제일 불쌍한 게 목사예요? 따라다니는 길에 대고 막 얘기를 했는데 한참을 더 못 내고 딱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가방에 성경책을 꺼내더니 가방을 풀밭에 놓고 그 가방 위에 좀 앉으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 가방에 위에 앉습니까? 괜찮습니다. 풀밭에 둘이 앉았어요.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육자에 가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잠깐, 박 목사. Death.
거기서 이 목사님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사셨다. 옛날 정혜교는 죽었다. 그 정혜교 아니고 예수는 새로운 내가 새로운 나다. 그래서 깨달으면서 그날 죄사함에 확실히 얻으신 거예요. 수양이 이제 오후 시간이 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보는데 강사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때 수양이 한 7, 80명 모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강대성에 올라오더니 춤을 추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빛을 봤어. 그날 그 목사님 뭘 하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했습니까? 율법적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죄를 지어서 너무 괴로워서 18년 동안을 부른 노래가 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있는가? 그날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셨죠. 피지의 텔레비전 방송 기자가 저희 사무실을 왔어요. 그 뭐 대접할 게 밀감 있어서 밀감 좀 같이 까먹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편 다 전하고 현대 자동차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현대 자동차의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살아 계셨는데 그 회장님이 어느 날 현대 자동차로 온다 그럴 때 왕 회장. 현대자동차 막 비상이 걸렸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고 뭐 회의는 어떻게 하고 뭐든 쭉 준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신입사원 하나가 있는데 인물은 멀쩡한데 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청소나 해 그랬어요.
신입사원에 가서 그 이제 막 앞을 막 사무실 앞을 뒤로 한참 쓰는데 정주영 회장 차가 싹 와서 내렸어요. 정주영 왕 회장이 딱 내리더니 청소하는 그 젊은 사원으로 가까이 갔어요. 이름이 뭐 김아모라 했는데 등을 뜯으면 김과장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입니다 그랬어요.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랬어요. 그날 그 사람 과장 됐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현대자동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맞아요? 맞아요. 종종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를 세워서 교육부 장관하면 교육부 장관이고 그렇죠? 키가 크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악하든 선은 당신이 세워서 청소부 장관은 청소부 장관이고 내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이고 문화부 장관은 문화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준 구속으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것이 애달픈 것이 하나님 네 죄가 씻어져서 넌 의로워 십자의 피로 거룩하게 돼서 나는 오늘 정죄하지 않아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신앙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기억하셔야죠. 그래야죠. 제가 손자가 넷이 있는데 외손자 하나고 친손자가 셋인데 이놈들이 참 우지관도 얼마나 먹는지요. 돼지처럼 먹어요. 포동포동해요. 우리 집에 돼지 새끼 세 마리 왔다 그래요. 돼지 새끼. 그걸 보면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저희들 때는 양식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옛날에 내 나이 되면요. 제일 좋은 게 밥상 앞에 앉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뭐 늙은 노동력도 없는 사람이 다 양식은 모자란데. 옛날에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노인들의 밥상 앞에 미안해서 아이고 내가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가 일찍 죽어야 하는데 왜 안 죽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철없는 손자는 할아버지 죽으려면요. 수년째 먹으면 죽어요. 사다 드릴까요? 이놈 자식이.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 막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어 그래요. 가을이라서인지 또 어제 저녁 막 그리고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박희진 목사 사모님이 막 너무너무 잘해줘서 아 배가 자꾸 나와요. 너무. 그래도 요즘 음식이 흔하니까 밥만이 먹는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장팔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앞집의 아줌마는 밥만이 먹는다고 쫓겨나갔어요. 그 시대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통보통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애들이 막
있는데 우리 집에 있어요. 제가 제 아들 보고 한 분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운전 기사에게 그랬어요. 여기서 동대구역까지 가면 택시 얼마쯤 나옵니까? 그때 1,000원쯤 나옵니다. 그래. 1,000원 나오면은 아빠가 엄마는 아빠 아내니까 아빠 거 엄마 거 하나에 300원씩 사면 600원 낼 테니까 너들은 200원씩 내라 그랬어요. 아빠보다 적게 내니까 그랬더니 안 해요. 아빠가 내야 돼요. 왜 네가 이놈아 차 탔는데 내가 내야 돼.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요. 그래서 내가 졌어요. 졌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으니라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에게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여기 앉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안경 낀 사람, 안 낀 사람, 코 큰 사람, 돼지 코 다 이야기했습니다. 못난 사람. 알겠습니까? 얘기했습니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손자들은요, 저를 너무 잘 믿어요. 제가 제 아들 집에 가면은 며느리가 그래요. 아버님, 왜 그러냐? 얘들이 벌써 아버님 오신 거 알았어요. 제가 가면은 저 엄마 저 애비가 잘 막 안무락하니까 버릇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한 번씩 며느리가 그래요. 선우가 화장실 가야겠어. 아, 바짝 그래요. 화장실 가면 이제 막 타격을 가거든요. 제 손자는 한번 치과에 이빨 빼러 왔는데 막 불안하게 할아버지 불러와 빨리 할아버지가 와야 돼 할아버지 불러와 그래요. 할아버지 오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목사 아들이니까요. 가족들 속에 전부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 사니까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할아버지 저만 위하고 할머니 저만 위하고 아버지 저만 위하고 어머니 저만 위하니까 집에 가면 전부 자기를 위하니까 그냥 믿어요. 믿어요. 그런 좋은 가정에 자라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혈압이 얼마, 도수가 있고 그다음에 체온이 얼마,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얼마 이런 게 있듯이 의심의 도수도 있어요. 재질 못해서 그렇고 안 재서 그렇지. 의심의 도수가 높은 사람은 의심 안 할 것도 의심하고 의심의 도수가 낮은 사람은 의심할 만한 것도 안 하고 믿고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좀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늙을 때까지 정말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부지간에 같이 삶을 살다가도 때때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해 못한 일이 있고 남편이 아내 이해 못한 일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의심하는 사람은 계속 그걸 뭐 의심하고 꼬리 물면 제일 힘든 게 의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들은 의처증이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아내들은 어부증이 조금씩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실이 아닌데 아내가 의심한다, 남편 의심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믿지 못하는 것. 말 그대로 믿어주면 좀 이해가 안 가도 이럴 때도 그런 믿음 뭐가 그래 하고 안 믿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이혼하는 게 전부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혼되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 왜 그랬지요? 아 내가 이거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 아 그랬어 하고 이제 믿으면 너무 편한데 이유만 달고 그 나오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혈압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듯이 의심의 척도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의심의 척도가 높은 사람 의심할 거나 안 할 거나 의심하고요. 척도가 낮은 사람 웬만히 의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믿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남편 될 사람, 여기 처녀 총각들 남편 될 사람이 의심의 척도가 얼마나 높은 걸 한번 재봐요. 모든 걸 좀. 그래 의심 척도가 높은 사람하고 살면 한평생 고생해요. 사사건건이 고생해요. 그래 대신에 의심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웬만해도 의심 안 하고 그래 그랬어? 그러니까 화목한 거예요. 화목한. 때로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이해할지 못할 일을 아내가 할 때가 있고 아내가 이해하지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아, 내가 이번에 이래서 그랬어요. 아 그랬냐고. 그 믿음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갖다 이유 달고 막 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사실 여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거짓말 하지 말고 살면 괜찮은데 한 번 두 번 거짓말하면 자꾸 남편이 지금 뭔지 모르지만 나를 속인다는 감을 가져요. 그러면 남편의 의심의 척도가 높아지고 의심의 척도가 높아지면 그게 나에게 불행으로 온다는 사실은 여자들도 남자들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아 하나님이 의롭다 난 의롭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아, 나 거룩하네 하나님 그랬어 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억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의심의 도가 워낙 척도가 높으니까 하나님까지 의심을 하더라니까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십자가 피로 네 죄 씻었다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가 하나님보다 잘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대드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노원에 교회를 개척해서 서울에 이제 봄에 금천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 금천에다 개척했고 이제 가을에 노원했는데 어제 그저께 지난 화요일 저녁 이제 그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을 가보니까 참 예배는 잘 꾸며놨는데 다른 교회에서 쓰다가 나가서 이제 우리가 들어갔다 가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벽에다가 이 정도로 더 두껍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벽에서 한 한자 정도 나오게 해가지고 방음 장치를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예배당 좁았는데 더 좁아지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교회는 우는 교회래요. 새벽마다 교인들이 모여서 막 울기 대회를 한대요. 주민들이 막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새벽마다 울음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막 가서 막 두드리고 조용하라 그러니까 이분들도 미안하니까 서칠포를 내가 이 정도 두껍게 방음 장치 딱 사방으로 다 해버렸어요. 창도 없이. 그래놓고 우는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우는지. 저도 옛날에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부흥회 때 우는 것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난 눈물이 안 나요. 눈물 받은 게 은혜, 우는 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눈물하고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눈물에는 농도가 좀 높은 소금 끼어있는 물일 뿐이지 그걸로 죄 못 씻더라고요. 죄를 씻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다른데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뭘 잘하고 못하고 뭐 충성되고 그게 절대로 거기에 찾지 말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 우리 죄 있는 사람께 뭐라고 말씀하셨나? 죄를 사했다고 하셨나? 거룩하다고 하셨나? 어렵다.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어서 아이고 내 죄가 이건 안 사해진 것 같아. 제가 남아있어. 하나님 죄 용서에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이 있다고 느껴져도 십자가의 피로 흰 눈처럼 쉽게 씻었다면 쉽게 씻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히브리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이러면 춤출 사람 좀 몇 있을 줄 알았다. 그냥 아멘.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죄사함 받았냐면 굴에다가 40일 금식기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불을 받아 받은 것도 아니고 막 눈물 콧물이 흘려 받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뜨거워 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도 하나님이 내 죄 사해졌다 하셔서 받은 줄 압니다. 저는 아무 말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자신이 잘못되는 것은 성경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형제가 나이 아주 많은 모친이 자기 어머니를 복음 전하다 한다니까 수양간에 모시고 왔어요. 이분은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 모친인데 82살인데 아주 청초하고 똑똑하시더라고요. 수양간에 딱 모시고 와서 보니까 수양간이가 막 모친이 화를 고래 며느리하고 아들에게 아들이 뭐래요? 어머니 기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박옥수 목사 한번 만나시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그래 내가 못 만날 게 없다 만나자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모친하고 같이 앉았어요. 이야기를 교회를 뭐 어릴 때부터 80평생을 다니신 분. 모친은 죄가 있으시지요? 그랬어요. 그러면 죄이지 죄 없어? 당신 같은 이단들이나 죄가 없지. 이사야 53장 6절을 펴서 읽어줬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 다른 건 다 하지만은 죄를 사하는 문제는 너희들이 손대면 안 돼. 죄는 너는 누구도 인간이 죄에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낼 테니까 예수님께 죄를 다 맡기고 예수님께 다 넘길 테고 예수님이 해결해 너희는 가만히 있고 구경만 하고 믿기만 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 넘긴다면 죄가 뭐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 되면 넘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죄가 천 가지, 만 가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거 하나도 안 빠뜨리고 어떻게 다 예수님께 넘깁니까? 우리가 다 넘겼다고 하나 빠지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넘기는 것은 죄를 짓는 거나 넘기는 것이나 죄에 가는 건 너희는 손대지만 내가 할게. 넘기는 것도 내가 넘겨야 완벽하게 넘기지. 너희가 하는 게 완벽하게 못 넘겨.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 완벽하게 했겠습니까? 대가 얼렁뚱땅 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완벽하게 예수님께 넘어가면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친이 죄가 있어요. 그러면 죄 없어? 당신들 같은 이단이나 없지? 죄가 없어서 없다 하는데, 없다 하면 이단이 돼요, 요즘 세상은. 희한한 세상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예수 십자에 못 박아 죽은 의도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이사야 53장 6절 읽어줬어요. 우린 나 양 같은 그런 양 아끼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이 같이 들었어. 그래도 죄가 있어요. 그래 죄 있다니까. 왜 성경을 안 믿어요? 내가 왜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믿지. 당신들이 안 믿지. 성경 뭘 믿는데? 신구약 66권 다 믿어요. 모친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6절 읽어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생각이 각기 제기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 확실히 넘겨졌으면 안 넘겨졌습니까? 넘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 가운데 누구 죄는 빼놓고 아니죠? 뭐 김아무개 죄는 빼놓고 누구 죄는 빼놓고 아무 자매 죄는 너무 제가 더럽고 빼놓고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 어린이야. 이미 예수님께 건너갔어요. 아멘. 아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산파입니다. 이제 막 갓 들어선 애기부터 아홉 달이 다 돼서 거의 태어나기 직전의 아이들까지 수많은 아이를 유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막 부인이 울면서 나에게. 그건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우리 모든 죄가 그 죄도 예수님께 넘어갔고 그 죄 값으로 십자에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고 죽었을 때 그 죄까지 씻어졌습니다. 그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날 보고 이야기하라면 그 죄는 안 씻으신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죄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어떤, 그럼 막 죄 막 지도 되겠네! 그래요. 그럼 막 안 짓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막 안 지어요, 우리가? 죄를 그럼 안 짓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자기 죄 안 지어, 안 지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씻어놓고 안 씻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씻으면 다 씻어야지. 대충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친이 죄 있다고 큰 소리치. 세 번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주고 모친 성경이 뭐라고 그래. 성경을 한번 봐요 그랬어요. 컴퓨터 깜짝 놀라는 거라요. 죄가 없거든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켰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빚이 뭐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박희진 목사에게 담당시키고 박희진 목사 담당하면 난 빚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는 참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들 안 믿고 자기 생각들 믿기 때문에 난 죄가 많아. 난 죄가 있어. 죄가 있는 게 자랑이에요. 요즘은. 죄 없다 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이단이죠. 하나님 죄 없다 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생각 믿지 말고.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께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남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에 찔리고 쇠못에 박히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남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모든 죄가 시든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은 거니까 서기관은 말해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우리 죄를 사하는 분이신 줄 모르고 하나 안다고 가지고 자기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소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런데 아닙니다. 난 죄입니다. 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스리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원수가 그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 내 죄를 사는 십자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 죄를 모시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헛죽음입니다. 개죽음입니다. 하는 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들 그걸 모르고 그냥 사탄에게 쏘아 자기만 옳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믿읍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어떻든지 그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됐냐. 말씀은 우리를 보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